우리 절을 한번 따라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점점 그런 것이 더 깨달아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894년 19세기 말입니다. 일본 해군하고 청나라 해군하고 바다에서 만나서 전투를 한번 합니다. 그때가 청일전쟁 때입니다. 그때 역사 기록을 보면은 청나라에 있는 배 군함 30척이 몽땅 물에 다 수장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자그마한 땅덩어리를 가진 일본이 중국을 이겨 먹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후대 학자들이 그때 상황들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청나라 군함에는 폭탄이 있었는데 이 폭탄이 쭉 날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상대편 배에 가서 펑 터져야 되는데 터지질 않는 겁니다. 그 폭탄 속을 가만 봤더니 그 속에는 모래하고 깻묵하고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럼 왜 모래하고 깻묵이 들어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서태후라는 이 흉악한 이 태후가 이화원이라는 것을 재건을 합니다. 근데 그걸 얼마나 잘 짓고 재건을 다시 잘했는지 나라의 재정을 싹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전쟁이 나면은 포탄도 쏴야 되고 뭐 대포도 쏴야 되고 하는 거기에 있는 돈들이 다 그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큰 함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거기에 포탄에 뭐가 없어요. 터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싸우다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답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 일본 배에 가서 그냥이라도 맞춰가지고 어떻게 옆에 무너지게 한번 해보자고. 성도 여러분들 참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비참한 이야기임에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포탄은 터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터지지 않은 포탄을 가지고 있는 함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무리 크든지 아무리 아름답든지 아무리 해군이 많이 타고 있든지 그 배가 가지고 있는 포탄이 터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포탄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면밀히 살펴보면은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 부탁의 내용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누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 그런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해서는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무슨 성경이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파워라고 되어 있고 헬라 원문에는 두나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나민이 뭡니까? 이 두나민 여기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파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이라는 것은 원래 파워가 있고 원래 터지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터뜨려서 변화를 시키고 네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믿지 않는 자나 사탄의 권세에게 그것을 터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터뜨리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청나라 그 함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터뜨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터뜨리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 모래하고 깻목하고 다 집어넣습니까? 우리의 에너지를 전부 세상에다 다 쏟아가지고 터뜨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오늘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향해서 터뜨릴 뿐만 아니라 세상 나가서도 그것을 터뜨려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역사가 없다면, 터뜨림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도 그 청나라 함대같이 터지지 않는 포탄만 잔뜩 싣고 다니는 거죠. 나 수십 년 예수 믿었다? 내가 옛날에 예수 믿을 때 은혜 얼마나 받은지 아느냐? 내가 옛날에 주님의 일을 할 때 말이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터지지를 않아. 근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회심해서 예수 믿게 된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세 번 기록합니다. 한 번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걸 뭐라 그러죠? 간증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자기 입으로. 그래서 누가가 이야기할 때는 바울이,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니까 사울이 어쩌고 저쩌고 사울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지만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내가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막 써나가는 게 나머지 두 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그 두 번 기록 중에 첫 번째 기록이 오늘 사도행전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은 그 사건 때문에 자기 평생이 바뀌더라고요. 평생에 가는 길이 바뀌고 평생에 인생관이 바뀌고 평생에 종교관이 바뀌고 평생에 우주관이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합니까? 자기를 붙잡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사도바울이 지금 이 간증을 하는 이 시점은 사도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갔고요. 막 바로 조금만 제가 보기에는 한 10분만 내버려뒀어도 죽어지 싶어요. 10분만 내버려뒀어도. 그런데 사도바울이 구사일생으로 죽지는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매를 맞고 죽을 만큼 되고 쇠사슬에 잡혀있는 그때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행전 21장 31절부터 보시면요, 사도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 붙잡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온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사도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막 때리고 죽이고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사도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까? 사도바울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이곳 성전을 모독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서 사도바울에게 달라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 성전을 모독했다든지 누가 모세의 법을 모독했다든지 하나님을 모독했다든지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땐 다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바울이 성전에 있는 동안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바울을 향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율법과 이곳 성전을 거스리는 이야기들을 했다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일어났습니다. 30절 한번 보실래요? 30절 온 성이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는 앞에도 나오고 우리 가정에도 나올 겁니다. 31절 저희가 그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그냥 뭐 재판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있는 몇 명인지 모르지만 수천 명, 수백 명, 막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붙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소란스럽습니까? 그 소란한 소리가 어디에 들립니까? 로마 천부장의 귀에 들립니다. 31절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누구에게요? 천부장에게 들립니다. 그렇게 천부장이 무슨 소동이 났나? 자기 관할이잖아요. 소동이 일어나면 자기가 문책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쫓아옵니다. 32 제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 어떻게 해요? 들을. 그러니까 한 명은 아닙니다. 적어도 백부장 두 명입니다. 백부장 두 명이 오면 군인이 몇 명이에요? 200명입니다. 백부장 세 명이 오면 몇 명이에요? 300명입니다. 200명 이상 되는 로마 군인을 끌고 지금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한 사람을 때려서 지금 죽일 만큼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참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2절에 백부장이 왔더니 이 사람들이 바울치기를 그칩니다. 32절 뒷부분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백천부장이 두 말하지 않습니다. 저놈을 묶어라. 그래서 두 쇠사슬로 바울을 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묶었는데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요 얼마나 악을 쓰고 외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성경을 보시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바울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영문으로 자기들 영내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영내로 가려고 그러면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 제일 위에 올라올 때까지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제일 위에쯤 올라왔을 때 바울이 헬라말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 한번 보실래요? 제가 성경을 찾아달라 그랬습니다. 21장 37절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들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헬라 말입니다. 요 당시에 헬라 말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로마가 지금 전 세계를 통치할 때잖아요. 헬라 말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인텔리입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아주 상류층이나 엘리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지금 뭐 다 맞아 죽을 정도가 됐는데 피를 뚝뚝뚝뚝 흘리면서 헬라 말을 합니다. 이게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헬라 말을 아느냐? 이제 그 얘기가 고단부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내가 옛날에 유대인들을 확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고 자객들을 풀어놓았던 그 애굽 사람이냐? 애굽에는 헬라 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인, 저 애굽 사람도 아니고 자객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길기야 다소성 큰 데서 나는 태어나서 그때부터 나는 헬라말을 안다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40절, 39절, 40절,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난간 높은 데서 이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이 높은 곳에서 히브리 방언으로, 성경을 보면 히브리 방언으로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40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무엇으로요? 히브리 방언으로. 히브리 방언을 하면 로마 사람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히브리인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알아듣는 언어로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자기 간증을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간증 그러면 성도님들 무엇이 기억나세요? 우리 연초에도 간증도 하고 간증 집회도 있고, 뭐 우리 교회는 간증 집회를 잘 안 합니다. 주로 간증은 이런 사람들이 합니다. 살다가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살림이 풀렸다든지, 참 빚을 지어가지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참 교회 구퉁이 뒤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새벽 예배 드리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 예수 믿으면서 자기 빚이 다 해결이 됐고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병이 나았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간증 대부분 이렇게 들어보시면.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묶인 자의 간증입니다. 이게 요즘으로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려야 간증이 되잖아요. 뭐가 해결이 되고 난 뒤에 나는 이렇다 그러고 간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열리고 뭐 풀리고 뭐 묶이고 뭐 어렵고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 가슴 속에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가득 찬 거 있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가득 찬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히브리 말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간증에는 반드시요, 뭐 간증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그랬답니다, 이 사람이 그랬답니다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 22장에 들어가서 이제 쭉 나오는 말씀 보면은 내가가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속에 분이 가득 차가지고요 사도 바울을 찢어서 죽이려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터지지 않는 폭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터질 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터뜨리지를 못하고 다 이상하게 지금 가만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터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폭탄이 뭡니까? 내가 은혜 받은 겁니다. 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내 얘기 자랑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를 인도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폭탄을 터뜨리기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증은 성경 간증이건 세상에 누가 이렇게 교회 와서 어떤 간증을 하건 간증은 이런 포맷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부터 이 말씀은 드린 말씀들이에요. 수도 없이 많이 드렸습니다. 간증은 첫 번째 부분이 뭡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섹션입니다. 두 번째 섹션은 뭡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섹션은 뭡니까? 예수 만나고 난 뒤에 내가 바뀌었습니다. 여기 세 개입니다. 첫 번째, 예수 만나기 전에. 그 다음 뭐예요? 예수를 어느 날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를 쓰실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 인격이 바뀌고, 내 세계관이 바뀌고, 내 인생관이 바뀌고, 내 사람 보는 눈이 바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세 번째를 뭐라고 바꾸나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내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내 주변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간증은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믿고 난 뒤에 나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무엇을 씁니까? 나 자신, 예수님 때문에 바뀐 것, 그리고 내 인격,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내 이런 내가 바뀐 것을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셋집에 살다가 예수를 믿었더니 어느 날 집을 사게 해주시는 거 있잖아요? 뭐 이라든지, 아니면 뭐 복권이 맞았습니다든지, 뭐 희한한 간증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 간증은 성격이 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믿는 예수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간증이라는 말이 우리 국어사전에는 어떤 뜻인지 알죠? 제가 국어사전 사전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간증, 원래 간증은요 조선시대에도 간증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 간증을 어떻게 썼습니까? 원래는 남의 범죄에 관련한 증인 또는 증언을 뜻하는 조선시대의 법률 용어가 간증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국에서는 법률 용어로 간증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간증이라는 말은 어디에 썼습니까? 기독교에서만 씁니다. 그런데 요새는 불교에서도 간증이라는 말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말을 채용해서 가는 게 많습니다. 간증은 뭡니까? 기독교에서 어떤 사람이 공적으로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이야기하는 의미로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간증을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봅니다.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할 때요, 뭐라 그럽니까? 나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거 보면요,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렇게 의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22장 2절,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했다 그랬습니다. 왜요? 자기가 이 사람을 왜 잡았는지 잘 모르는데 자기들끼리도 이제 막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조용하게 얘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3절, 1인칭으로 한다 그랬죠. 간증은 나는 누구라고요? 유대인입니다. 지금 앞에 듣고 있는 사람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어디서 교육을 받았습니까? 이성에서. 이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성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율법에 얼마나 엄한 교육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지금 3절에 들어있으면서 자기 선생님 이름도 얘기했죠. 자기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가말리엘. 요거는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자기 선생님은 누구나 얘기하면 이스라엘 유대인이면 다 압니다.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그분 밑에서 아주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른 곳들 보면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당신들처럼 이 유대인이고 나도 율법을 배웠고 나도 얼마나 엄한 교육을 배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승님 이름은 가말리엘입니다. 4절,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4절,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어떻게 옥에 넘겼다고.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있었다고. 예수쟁이들 눈에 띄면은 잡았고 그들 죽이기도 하고 옥에 넘기기도 했다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분에 넘쳤던지. 이번에는 내가 저 다메섹으로 가는 편지를, 공문을 받았는데 그 다메섹에 가는 편지는 누구에게 보내나 그러면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보낸다 그랬고, 오늘 여기를 보면은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다메섹에 있는, 다메섹은 24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먼 데입니다. 거기 떨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편지를 가져갈 것이요. 그러면 협력해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몽땅 잡아서 다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오. 협력해 주시오. 이 편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절 보시면은 내가 사람들도 잡았고 사람들도 죽이고 하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증인이라고. 5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한 20년 전에 이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내가 저희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오정, 정오쯤 됐을 때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은 햇빛보다도 밝은 빛이 나를 비추면서 나는 땅에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는 들었지만은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는 소리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이런 소리였습니다. 7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드리니 소리 있어 가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하늘에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당신 누구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8절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누구라? 나사렛 예수라. 주위에 있던 사람은 빛은 보면서 그 말은 다른 성경을 보면 소리 있는 건 알았지만 무슨 소리인지 몰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뭐 빛은 보았지만 소리는 몰랐다. 뭐 소리 뜻은 몰랐다. 이런 해석이 있으면서 이제 10절 보면요. 주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10절입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다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럽니다. 다메섹으로 지금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 눈이 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가던 사람 손을 붙들고 그들 인도를 받아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가 판단할 때 성경을 볼 때 자기가 자의적으로 먹지 않고 마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식음을 전폐했다. 새 성경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럽니다. 아마 그 3일 동안 그냥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어마어마하게 울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변하지 않고 생생한 채로 있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3일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의 신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식음을 먹고 마시는 것을 끊으면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그 기간일 거예요. 3일쯤 됐을 때 누군가가 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아나니아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아나니아는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해도 경건한 사람이고 유대인들도 칭찬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12절 보시면 율법에 따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어떤요? 칭찬을 듣는 사람인 아나니아가 왔습니다. 사도행전 9장 보면 아나니아 보고 가라 그랬더니 아나니아 뭐라 그래요? 나 안 가겠다 그러죠. 그 사람한테 안 가겠습니다. 그 사람 잡고 여기도 잡으러 온다 그러는데 제가 왜 갑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이 뭐를 가르쳐 줍니까? 사명을 가르쳐 줍니다. 그가 이제껏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살 거라고. 사도행전 9장 앞에 나오는데 또 컴퓨터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뭐라고요? 나의 그릇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껏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 헌터입니다. 헌터. 그런데 16절을 보면 헌터가 뭐가 됩니까? 헌티드가 되는 거 있잖아요. 이제는 자기가 해를 받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주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가서 만납니다. 그게 이제 오늘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 만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내게 와 이제 아나니아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어떻게 해요? 쳐다봤다고. 다른 성경 보면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졌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14절 그가 또 가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4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3일 동안 다 보여주시고 다 은혜 주시고 이런 걸 하셨어요. 옆에 있는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에게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게 이제 14절에 있죠. 그렇죠? 너를 택하여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저 의인을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어떻게 해요? 듣게 하셨다고. 그게 3일 동안 참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앞에 나오는 이 15절 말씀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기 간증을 하는 이 순간에도 자기를 죽이려고요 눈이 막 번득번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사도 바울이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가보시면요 살기가 등등할 때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어. 지금 여기 있는 유대인들 어떤 유대인이에요? 살기가 등등한 유대인들입니다. 그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은 유대인입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율법을 배웠습니다. 얼마나 엄하게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선생님 이름은 가말리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봐내지를 못해서 그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고 옥에 남녀 할 것 없이 다 옥에다 갖다 넘겼습니다. 그것도 성이 차질 않아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잡으러 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보면요, 이제 뭐 세례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17절부터 보면은 몇 년이 지난 뒤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비몽 사몽간에 주님께서 나타나서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여기 떠나라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 여기 유대인들이 많은데 그 유대인들에게 제가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떠나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들은 제가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사람들 잡아 죽이고 스데반 죽일 때도 내가 가편에 표를 던지고 내가 그 증언을 얼마나 하는지 압니다. 그랬더니 가라고 얘기합니다. 듣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이방인에게로 가서 전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이제 뒷부분 이렇게 했더니 유대인들이요, 막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이 바울 죽이자고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 끝이에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한 이 간증, 회심, 이 사건은요, 우리 교회 역사가 흘러가는 데 있어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사, 우리 인류 역사, 일반 역사에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유럽이라는 데가 예수를 믿게 되고 유럽이 개화되잖아요. 사랑하신 성도님들, 이건 2000년 전에 끝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와 봅니다. 사도 바울은 속에 터뜨릴 게 너무 많아요. 예수 심장을 가지고 자기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나에게 있는 이 예수 심장 이야기하는 이런 거 보면요, 막 뜨거워서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거 2000년 전에 접어놓고 우리는 어때요? 터뜨릴 게 있어요 없어요? 터뜨리고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가만 가지고 계세요 어떠세요? 아까 간증이라고 그랬습니다. 간증은 제가 전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기 간증을 하나씩은 한번 써놔 보십시오. 그리고 준비해 주십시오. 그게 어느 날 폭탄처럼 터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전하는 좋은 도구가 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 간증 어떻게 쓰죠? 지금 이제 나왔잖아요. 간증 어떻게 쓰죠?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우리 세 번째가 뭐예요? 예수 믿긴 한 뒤, 믿고 난 뒤에 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예수를 모를 때는 세상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세상이 좋은 거라 그러면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모릅니다. 나쁜 짓은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이런 걸 안 해도 참 세상의 가치관에서 그렇게 쭉 살아가던 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거는 길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뭐 어느 목사님한테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 그걸 장황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걸 듣는 사람들의 관심은 before하고 after예요.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것, 제가 그렇게 이런 짓을 하던 것,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바뀐 이야기를 하면요, 굉장히 좋은 간증이에요. 이제 성도 여러분들 이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지금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용한 시간에 내가 정말로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인격이었고 어떤 자였는지, 저는요 이렇게 겉으로 보면요 멀끔하게 생겼는데요 제 속은 아주 시꺼멓습니다. 이렇게도 그거 다 맞잖아요. 그렇게 쓰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남은 모르지만 제 속에 꿈틀꿈틀 거리는 것들을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제가 바뀐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기쁨과 참 평안과 하늘나라 소망과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간증을 쓰기가 되게 어려운 분이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간증 쓰는 게 정말로 어려운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떤가 하면, 어떤 분인가 하면은 옛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라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언제 믿은지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를 언제 믿은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신학적으로 그런 걸 다룹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는 걸 언제였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언제 믿은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이게 쓰지질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체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무슨 큰 사건을 염두에 두고 아니면 자기가 겪었던 참 인간으로서는 참 힘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2번을 1번으로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전에 이런 일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건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누구나 흔들릴 수 있고 누구나 가슴이 낙담되고 누구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일이 저한테 있었는데요. 예수 믿는다는 이 믿음이 그걸 이겨내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 믿는 이것 때문에 제가 그걸 아무것도 아니듯이 참 평안하게 겪어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건 저렇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간증을 준비하셔야 돼.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14년이 넘었잖아요. 그때부터 얘기했으니까 아마 지금 다 준비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 뒤에 또 최근에 오셨거나 몇 년 전에 오신 분들 혹시 준비가 안 된 분들이 있으면 자기 간증을 하나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무 때나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날 친구하고 얘기하거나 어느 날 이야기할 기회가 될 때 그걸 집어꺼내면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간증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는 누구 얘기를 해야 되죠? 나를 바꾸신 그분은 그 예수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정말로 저는요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있잖아요. 누구나. 성도 여러분들 이런 간증들을 하나 가지고 있는 성도님이 참 파워풀한 성도님입니다. 가슴 속에 심장이 쿵쿵 죽을 때까지 뛰는데요. 이 가슴 뛰는 가슴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순간순간마다 되새겨 볼 수가 있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 누군가 전해줄 수 있는 이것같이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우리 앞에 나올 텐데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소망이나 예수에 관해서 누군가가 질문을 하거나 물어보면은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목사님 그러면 성경으로 대답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성경으로 대답하면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성경을 얘기하면요 귀를 닫아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그 관심이 있으세요? 성경에는요 이렇게 나가면요 별 그거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저도 처음부터 이런 소망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런 인생길 가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원래요 그러면서 앞부분 얘기하면 되잖아요. 저는 원래요 처음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거를 다 해봐도 제 마음에 평안도 없고 참 위로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바뀐 내용 얘기하면서 예수님 얘기하면 되잖아요. 성도들 이런 거 이거는 터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습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과 지금 이 팬데믹을 생각하면 그냥 속으로 눈물이 많이 흘러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사는 게 어려워서 눈물이 흐르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는 똑같이 다 어렵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어렵고 믿는 사람도 어렵고 믿기 때문에 안 어려움 주십시오. 저는 그런 기도는 하지를 자체를 않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어렵고 답답하고 이게 눈물이 속으로 많이 흐르는 거는 지금 이렇게 팬데믹이 지금 5개월, 6개월, 어떤 날은 7개월 이렇게 돼서 넘어오는 동안에 우리의 관심은 온통 코로나 COVID-19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러게 이게 어느 나라에 뭐 얼마 정도 가까이서 누가 어쩌고 전부 이런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가는 이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세상 역사는 또 다르게 흘러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빌미가 될지 이것하고 연관이 될지 뭐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가 등장하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렸어요. 그게 없으면 사고팔고를 못한다고 얼마나 성도님들 어렵겠습니까? 답답하고 그랬지만 사실은 사고팔고 못하는 그 짐승의 표가 그냥 그것만 하고 연관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1957년에 여기 포틀리에 있는 영화관 한 군데에서 한 군데 한 영화관인데 상영관이 다르잖아요. 그 속에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1957년이에요. 지금부터 63년 전입니다. 무슨 실험을 했나 하면은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다 하는 얘기예요. 광고를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그때 특수한 기법을 통해가지고 3,000분의 1초 차닥차닥 눈에는 인식도 못합니다. 뭐 안 보이는 건 둘째치고 인식도 못하는 3,000분의 1초짜리 광고를 몇 번을 이렇게 내보냅니다. 한 상영관에는 내보내고 한 상영관에는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 내보낸 아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인식도 되지 않는 게 영향을 미치나 안 미치나를 1957년에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가는 그 문구가 뭡니까? Drink Coca-Cola 또는 Hungry Eat Popcorn 이 두 개예요. 코카콜라 마시세요. 배가 고프세요? 팝콘 드세요. 요거를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한 영화관에는 3,000분의 1초로 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인식도 안 되게 해서 내보내고 한 군데는 그냥 했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실험을 하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인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나오면서 그게 나갔던 영화를 감상했던 사람들은 코카콜라 판매가 18.1%가 늘었고 팝콘은 57.8%가 늘었습니다. 이게 1957년 이야기예요. 사람이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벌써 어떻게 해요? 사람이 나와서 자기도 모르게 콜라를 사고 있는 거 있잖아요. 팝콘을 사고 있는 거 있잖아요. 누가 뭐 뒤에서 조종하고 이건 뭐 둘째 치고 마지막 시대의 짐승의 수라는 것이 등장하면은 사고 팔고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사고 팔고뿐만 아니라 그걸 여기에 박건 그게 뭐 어디 들어가건 생체 칩이건 뭐건 간에 그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뇌와 우리의 종교적인 모든 것까지도 다 간섭하고 이상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작동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손대고 있잖아요. 지금 무시무시한 세상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거에 그냥 코앞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 막 고민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다른 고민 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같은 이 세상에서 새로운 이상한 세상으로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를 못합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를 이야기도 못합니다. 우리가 앞에 지금 찬송이 나오는데 찬송을 보고 부릅니다. 보고 부를 찬송가가 없습니다. 보고 읽을 성경책이 없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거 뭐 있는데 뭐 눈에 보이는 성경책 없을 거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있는 거는 다 위에서 통제하면 싹 다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짐승의 표나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이나 우리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겁니까? 안 미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미칩니다. 아니 지금 3,000분의 1 인식도 못한데도 뭐 하나 쑥쑥쑥 집어넣으면 참 거기 조종을 받고 있는 게 사람인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시대가 정말로 주님 그리고 기도할 때고요. 지금 시대가 죽어가는 영혼을 품어야 될 때고요. 지금 시대가 마지막 환란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정치 미국 정치 얘기하기도 좀 쉬운 편입니다. 그런데 하나 얘기에 있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는 더 무거운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동성애나 LGBT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무거웠어요. 그런데 희한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평안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다 욕을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참 그 희한한 거로 몰고 가고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게 영적으로 어떻게 되나 막 근심이 쌓여 있을 때 그 사람들 라인은 일단 다 끊어지더라고. 그리고는 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어느 누구도 지금 동성애나 누구 얘기를 해도 쇠바람을 차거나 뭐 결혼식 뭐 했던 이런 얘기가 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서 지도하거나 끌고 가는 사람들이 참 중요합니다. 밥 잘 먹고 살고 하는 게 제가 옛날부터 보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원리와 철학과 세상 살아가는 그런 큰 원리의 툴이 뭔지 이런 것들을 보시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지금요, 코로나가 어디 쪽으로 튈지 모릅니다. 어쩌면 백신이라는 것을 맞으라 그럴 때 그걸 맞으면 우리 몸에 이상한 부분에 뭐를 변형을 시킬지도 모릅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그걸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공하는 사람이 보냈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다 지금 넉넉히 이게 언제 끝나서 내 장사는 언제고 그 걱정하셔야죠. 그런데 그거보다 좀 더 근본적이고 또 더 먼 곳 우리의 자녀들은 그럼 내 우리 손자 손녀들은 그럼 믿음이 제대로 돼 있는가? 이겨낼 수가 있는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고민은 터지는 뭔가 터지는 것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집에 다 가셔서 또 댁에 계신 분들은요 우리 자기 자신의 간증을 하나 잘 만드셔서 주님 위해서 잘 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바울의 이야기지만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참 터뜨릴 수 있는 귀한 것들을 그냥 꽁꽁 묶어서 하나님 불발탈같이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 읽으며 깨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